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멕시코만 연안에 집중된 정유업계도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휘발유 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비가 상륙한 멕시코만 연안은 미국 전체 원유 정제와 운반, 생산 등 미국 원유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이 지역 정제시설이 폐쇄되면서 휘발유 값이 많게는 7% 상승했습니다. 이는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휴스턴시 일대에는 28일에도 비가 오면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스턴시 당국은 현재까지 2,000명을 구조했다며 아직도 185건의 구조 요청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은 28일 25cm의 비가 오고 오는 30일까지 40cm에서 60c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를 상대로 두 건의 법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8일 제기된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동등한 보호 권리와 정당한 절차를 명시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은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고 증거에 기반한 개방된 복무지침 정책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것을 근거 없는 믿음과 고정관념, 검증되지 않은 추측, 성전환자에 대한 반감으로 대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국방부에 성전환자의 군복무 금지 규정을 이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규정은 국방부가 전쟁터 배치나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전환 군인을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이 보유한 여분의 장비를 미국 내 지역 경찰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28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경찰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경찰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이를 방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군대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일선 경찰서에서 남용되는 사태를 막겠다며 남는 군 장비를 지역 경찰들에게 보내는 행정조치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을 위해 구명 장비를 제공하도록 했다면서 이러한 장비 제공은 미국이 범죄 활동과 폭력, 무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하고 이 지역 평화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엔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스라엘이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강한 불만을 드러내 양측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7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소화 중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이 팔레스타인인의 증오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있고 불합리하게 유대인의 예루살렘 유대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무기가 공급되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안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파괴하려는 생각이나 의도 혹은 의지는 나의 관점에선 전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 지역에서의 상호 병력 철수에 합의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도카라 지역에서 양측 군대를 신속하게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둥랑으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의 양국 간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의 이번 합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두 나라 군대는 지난 두 달간 이 지역에서 격렬하게 대치해왔습니다.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지역에 위치한 도카라는 부탄과 중국, 인도 국경이 맞닿은 곳입니다. 분쟁은 지난 6월 중순 중국 공병대가 국경 도로를 확장하려 하자 인도 측이 이를 막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대치가 계속되자 두 나라는 군대를 해당 지역에 증강 배치해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 접경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경성 획정 문제로 분쟁을 빚어왔으며 지난 1960년대 초에는 전쟁까지 벌인 바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집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안전하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필수 공간이죠. 이런 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상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집이 없는 노숙자가 약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몸과 마음둘 곳 없는 노숙자들을 위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노숙자 월드컵 축구대회는 미국과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54개 나라 약 6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축구 실력을 겨루는데요. 올해는 북유럽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축구를 통해서 노숙자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는 노숙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매 대회마다 약 1,300만 달러의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많은 노숙인들이 대회 후에 취직하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의 축구를 통한 희망 되찾기 노력에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8월 2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8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3도, 신의주 13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도에서 24도 기록하겠고요. 함흥 14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2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크리스티안 부가트의 노래입니다. 오토파일럿, 자동 조종장치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obsessed, play shirts and skins. I finally strike up conversation with the girl in red. I'm gonna buy me a brand new suit. New walk in my blue space shoes. Feeling like nothing can touch me, cause I'm broken through. The passenger seat's no place for me, and I'm starting to se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접경지대 군사대치를 70여일 만에 끝냈습니다. 전면전 직전까지 간 것으로 우려됐던 상황이 해소된 건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잉랏 친나왈 전 태국 총리가 해외로 피신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이어서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정부군의 발포로 100명 넘게 숨졌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 달 넘게 이어졌던 중국과 인도의 국경 대치가 끝났군요.
네, 중국과 인도 군대가 히말라야 접경지대, 중국에서는 둥랑, 인도에서는 도카라라고 부르는 곳에서 지난 6월 중순 이후 대치해왔는데요. 월요일 대치 상황을 끝낸다고 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인도 측이 월경 인원과 장비를 모두 자국 영토 내로 철수했고 중국 측 현장 인원들이 이를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인도는 중국 측과 함께 영토 주권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영 인민일보도 온라인판 속보를 통해서 중국과 인도가 동랑 대치 중단에 합의했고 문제가 됐던 병력이 신속하게 철수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인도 쪽에서도 확인했습니까?
네, 인도 대외관계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서 인도와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도카라 문제로 외교적 대화를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대치하던 병력을 신속하게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최근에 양측이 전면전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긴장이 높아졌었죠.
네, 중국과 인도 두 나라 군대의 국경 대치는 지금으로부터 두 달여 전인 지난 6월 16일에 시작됐습니다. 중국군 공병대가 동랑,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도카라라고 하는 곳에서 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근 작은 나라 부탄이 문제를 삼았는데요. 동랑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부탄이 또 실효 지배하는 곳도 있어서 서로 영유권을 다투는 곳입니다. 부탄의 주요 국방 외교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인도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현장에 군대를 보내 공사를 가로막았고요. 중국 측은 인도에 즉각 철군을 요구하면서 최후 통첩성 경고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후 중국과 인도 양국 병력 수천 명이 현장에서 대치해 온 겁니다.
예, 그 두 나라 군대가 접경 지역에서 실제로 부딪히기도 했었다고요?
네, 중국군은 이 지역 일대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무력 시위를 이어갔고요. 지난 15일에는 둥랑 서쪽으로 1200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접경지 판공호 인근에서 두 나라 장병들이 서로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주먹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측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전투 발발 등에 대비한 소개령을 내렸고요. 중국과 인도 양쪽 모두 이 증원군을 접경에 보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전면적인 전투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빠르게 상황이 풀리게 된 계기는 뭘까요?
네,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중국 푸푸전성의 샤먼에서 이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중국과 인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 해소 필요성을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외신들이 분석했습니다. 월요일 인도 현지 매체들은 중국과 국경 대치에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하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이어 보도했습니다. 브릭스는 신흥 경제 개발 국가들인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다섯 개 나라를 가리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번 천일군 결정으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둥랑 일대에서 중국과 인도의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양측 외무부가 대치 해소 사실만 발표했을 뿐 양국 병력의 이 철수 완료 시점, 또 중국이 도로 공사를 중단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측은 자국 병력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서 순찰 임무 등을 수행할 것으로 설명했는데요. 당초 이 모디 인도 총리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샤먼 브릭스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열기 위해서 중국과 인도 양측이 잠정적으로 타협을 한 것으로 주요 외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일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과 인도가 국경 지역에서 분쟁을 벌인 것은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두 나라는 국경 분쟁으로 지난 1962년에 전쟁을 벌였었는데요. 당시 전쟁은 중국의 승리로 끝났고요. 양측 병력 2천여 명이 희생됐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재판에 계류 중이던 태국의 잉낙 친나왓 전 총리가 해외로 피신했다고요?
네, 프라윗 왕수완 태국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월요일 기자들과 만나서 잉낙 친나왓 전 총리가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없고 특정 국가에 망명을 신청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재임 당시 직무유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던 잉낙 전 총리가 국내에 없는 사실을 태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잉낙 전 총리가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무슨 내용인가요?
네, 지난 2011년 7월에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잉낙 전 총리는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잇단 송사에 휘말렸는데요. 재임 당시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쌀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정책을 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쌀 고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 손실 그리고 이 수매 과정의 부정 행위들을 방치한 혐의로 군부와 집권 세력이 주도하는 민사,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예,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잉낙 전 총리는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350억 바트, 그러니까 미화로 약 10억 5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던 중에 지난 금요일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돌연 종적을 감춰서 해외 출국설이 처음 돌았는데요. 이날 공판에서 태국 대법원은 잉낙 전 총리에게 징역 10년형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예, 자, 태국 정부는 국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네, 잉낙 전 태국 총리의 소재 아직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오빠인 탁신 전 총리와 만나서 영국 망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했던 탁신 친나와 전 총리도 군부 쿠데타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2008년에 태국을 떠나서 두바이와 영국 런던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은 잉낙 전 총리가 이 군부의 묵인 하래 두바이로 출국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CNN 방송은 잉락 전 총리가 지난주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두바이에 도착했고 신변은 안전한 상태라는 측근들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태국 군부가 잉락 전 총리의 출국을 묵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태국 유력지인 방콕포스트는 잉락 전 총리가 수감되면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이 순교자로 지지자들에게 인식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우려한 집권 세력과 군부가 잉락 전 총리에게 이 출국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잉락 전 총리 수감과 함께 반군부 여론이 결집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조치라는 건데요. 태국 현지에서는 잉락 전 총리의 해외 피신으로 그가 이끌던 페우타이당의 기반이 약해지고 군부 정권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얀마군이 소수민족의 발포를 해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진 정부군과 현지 거주 로힝야족의 충돌로 지금까지 최소한 104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군 병력도 12명 사망했는데요. 나머지 희생자는 일부 현지 관공서 직원들을 제외하면 모두 로힝야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의 이 기관총 또 박격포탄을 난사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태 여파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충돌에 앞서 로힝야족 2천여 명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접경지대에서 방글라데시 입국을 기다리는 난민도 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지 국경수비대는 이들 난민들을 속속 돌려보내는 중이라고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예. 자, 미얀마군과 민간인이 충돌한 이번 사건 왜 일어난 건가요?
네, 미얀마 당국은 로힝야족 무장 세력이 지난주 금요일 현지 경찰 초소 30여 곳을 습격하고 군 기지 침투를 기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지켜본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 측은 미얀마군이 단순히 국경을 넘으려던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인 민간인들에게 발포를 했다고 외신들이 밝혔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로마 가톨릭교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일요일 소수민족인 로힝야에 대한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그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호소했는데요. 이날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1월에 미얀마 양곤과 수도 네피도, 방글라데시 다카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예. 자, 미얀마 당국과 로힝야족이 충돌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 중심 소수 민족인데요. 미얀마 당국은 11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미얀마 정부군이 무장 세력 토벌을 명목으로 로힝야족 민간인을 학살하고 방화와 이 성폭행, 고문 등을 일삼으면서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고 유엔과 인권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때문에 미얀마 정부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이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갈 곳 없이 궁지에 몰린 로힝야족 난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 시절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했던 수치 자문역이 미얀마 정부를 통해 오히려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차별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국제인권단체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수치 자문역은 어떤 생각인가요?
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자문역은 지난 금요일 성명을 통해서 로힝야족 무장 세력이 경찰 관서와 불교 사원들을 불태우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얀마 국가 자문역실은 일요일에도 로힝야족 무장 세력이 살상을 일삼고 있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미얀마 당국은 무장한 로힝야족 구성원들을 테러 단체로 규정해서 정부가 강경 대처에 나섰다는 입장을 월요일 관영 영자지에 공개를 했고요. 이날 일부 현지 언론은 로힝야 무장 반군이 미얀마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 텍사스 남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휴스턴 지역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의 논란 많은 전 경찰국장을 사면해 비판받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 학교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맞춤 교육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큰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미국에서 네 번째 큰 도시인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와 인근 루이지애나주 일부 지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수천 가구의 전력이 끊기고 활주로가 물에 잠기면서 인근 공항 두 곳이 폐쇄됐는데요. 국립기상청은 전례 없는 사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도로가 물바다가 됐다고 했는데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하수시설이 감당하지 못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휴스턴 인근 저수지의 물이 위험한 수준으로 차오르면서 월요일 아침부터 미군 공병대가 방류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인근 일대 홍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는 지난 금요일 밤 상륙 당시 위력이 4등급에 달하는 등 수십 년 만에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기록됐는데요. 현재 열대성 폭우로 약해진 상태지만 텍사스 동남부 인근 바다에 계속 머물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미 강수량이 75cm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목요일까지 계속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이 120cm가 넘을 것이라는 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휴스턴에서 자동차가 물에 휩쓸리면서 여성 한 명이 사망했고요. CNN 방송은 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통신이 두절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워서 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휴스턴 일대에서 현재까지 약 2,000명이 구조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인근 컨벤션 센터에 임시 대표소를 마련해서 이재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주민들은 당국이 헬기를 동원해서 구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워낙 많은 주민이 고립돼 있고 비가 계속되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이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현 상황 들어보시죠.
And the goal is rescue. And that's the major focus for the day. That's my directive.
네, 터너 시장은 현재 목표는 구조라면서 주민들이 집이든 어디든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시장은 그러면서 5,500명이 현재 대피소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도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에버 주지사는 도움이 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Our top priority is to protect human life. And from the state of Texas side, we are working.
네, 주민들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지역 관리들과 협력해 텍사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에버 주지사는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일부 주민들 가운데서는 미리 대피령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휴스턴에서 서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포드벤트 카운티 주민들에게는 앞서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이 대피 필령에 휴스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터너 휴스턴 시장은 600만 명이 넘는 휴스턴 시민이 한꺼번에 거리에 나설 경우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난 2005년에 허리케인 리타로 휴스턴에 대피령이 내렸을 때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수십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정작 허리케인 리타는 휴스턴에 비껴갔었습니다. 이 터너 휴스턴 시장은 이번 사태가 시험대가 되고 있지만 위기를 잘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습니다.
네. 자, 허리케인 또 그에 따른 홍수라고 한다면 미국인들은 2005년의 태풍 카트리나 사태를 많이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가 물에 잠기면서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연방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네, 카트리나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비 상륙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지방 관리들이 대피에 나섰는데요.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지내면서 화상으로 강요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현지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 대대적인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텍사스주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 논란을 빚었던 전 경찰국장을 사면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경찰국장을 지낸 조 아파요 씨를 지난 금요일 사면했습니다. 아파요 전 국장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단속으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법원의 인종 프로파일링, 이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법정 모독 혐의로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종 프로파일링은 인종의 근거를 둔 차별 행위를 말하는데요. 중남미계를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는 검문하는 또 그런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애리조나주를 방문하면서 이 아파이오 전 국장을 사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방문 당시 사면을 단행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아파이오 전 국장은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금요일 성명에서 아파요 전 국장이 주민들을 범죄와 불법 이민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평생 일해왔고 50년 넘게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면서 대통령 사면을 받은 만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요 전 국장은 이날 사면 발표가 나오자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이 사면 가능성이 보도될 때부터 찬반 논란이 일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과 여러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아파요 전 경찰국장을 사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라이언 의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법 집행관리들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특별한 책임이 있고 이번 사면으로 그런 책임이 줄어든다고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리조나주를 대표하는 두 연방 상원의원이죠. 존 맥케인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 의원 역시 이번 사면을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 정보 기술의 발달로 현대인들의 삶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어버린 모습, 뭐 이제는 미국 어딜 가나 흔히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들이 졸업률을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고요. 특히 소수계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 이미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연방교육부는 이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5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13개 주와 워싱턴 DC 내 68개 교육구에서 약 5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멜린다 앤 빌 게이츠 재단과 같은 자선단체들도 디지털 학습 도구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 공교육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국제협회 측에 따르면 미국 내 공립학교 전체 약 10%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컴퓨터를 이용한 맞춤 교육의 장점은 뭘까요?
네, 컴퓨터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전통적인 교육 방식,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서 강의하고 똑같은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평가하는 방식은 현대 기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대 사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재를 원하는데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이런 인재를 길러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여러 학습 주제들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컴퓨터 맞춤 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맞춤 교육 정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 전통적인 교육 방식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이 최근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추구하는 학교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맞춤형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학생들의 수학 실적은 3% 오르는 데 그쳤고 읽기 능력 향상도는 이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또 디지털 맞춤 학습으로 구부들의 공동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는데요. 모두가 다른 주제로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 맞춤형 교육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평가군요.
그렇습니다. 의학적인 차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학생들이 컴퓨터 화면에 너무 많은 시간 노출돼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학생 때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사회적 기술을 기르고 손으로 직접 만지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활동이 필요한데 컴퓨터 학습으로 이런 기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부 학생들은 또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보다 책을 통해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이 닷새간 컴퓨터 화면을 멀리할 경우 감정지능이 향상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야샤 이스마일로프 씨는 메스케티 투르크족이라는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야샤 씨는 1989년에 투르크족 대학살이 피해 러시아로 갔지만 러시아 정부의 차별과 탄압을 또 받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메스케티 투르크족을 난민으로 받기 시작한 다음 해인 2005년 부모 형제와 함께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됩니다.
When I came to United States, the first thing was to learn the language. I was so hard trying to language as trying to learn.
미국에 왔을 때 언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영어를 전혀 못했으니까요.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만 했죠. 물론 지금까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언어가 안 되니까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처음 제가 가졌던 직업은 페인트공이었어요. 집이나 상업 건물에 페인트칠을 하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에어컨, 그러니까 냉방기 설치 일도 잠시 했고요. 이후엔 전기공으로도 일했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 전기 일을 배우다 보니까 전기 기술자 일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일했죠.
미국에 왔을 때 야샤 씨는 22살이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 야샤 씨는 언어의 장벽을 이겨내고 레리의 자동차 정비소라는 곳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온 지 단 3년 만이었습니다. 늘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자동차 정비소는 야샤 씨의 가족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직원이 일하는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한 달에 150대 이상의 차량을 수리한다는데요. 동네에서 못 고치는 차는 다들 야샤 씨의 정비소를 찾을 정도로 지역의 명소가 다 됐습니다.
샬롯스빌에 왔을 때 옷가지 몇 개랑 또 뭐가 있었나. 정말 옷가방밖에 없었네요. 말 그대로 맨몸으로 미국에 온 겁니다.
하지만 맨손의 청년 야샤 씨에겐 남부럽지 않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When we came to United States, we was working so hard first 3 years before.
미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3년간 온 가족이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돈을 벌었죠. 제가 가진 전기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고요.
시끌벅적한 정비소를 떠나 야샤 씨가 향한 곳은 조용하고 깨끗한 주택가. 바로 야샤 씨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 마당에 나무 탁자에 앉아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When I came to United States, I was 22 years old. Now I'm 35. And after 3 years, I get married.
미국에 왔을 때 22살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35살이 됐네요. 이젠 또 가장이 됐고요. 미국에 온 지 5년 만에 지난 2007년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도 난민이었죠. 저보다 몇 개월 늦게 미국에 오긴 했지만요. 결혼 뒤에 시민권도 땄고 지금은 5살짜리 아들 그리고 8살 딸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 시민이 된 거죠.
사업체를 인수한 후 이제는 크고 멋진 집까지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야샤 씨.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I think my life in America is good. So I have two kids. I have my wife.
전 현재 미국에서의 삶에 아주 만족합니다. 자녀도 둘이나 있고 애들도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집도 샀으니까요. 사업체도 갖고 있죠.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샤 씨는 미국 생활이 안정을 찾게 되면서 또 다른 도전을 시도했는데요. 사업체를 하나 더 차린 겁니다.
The first family business we opened in, back on 2008. It's a car repair shop. It was so good. It was so well. And
2008년에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고요. 정비소가 아주 잘 돼서 2년 후엔 중고차 매매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 중고차 판매 사업도 요즘 잘 되는데요. 하루에 한 보통 두세 대 정도는 팝니다.
We have plenty of glasses. If you can find it like a car you want, so you can tell him he can find one for you.
Okay.
He can like you know he can.
좋은 차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왔던 손님에게 자동차를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하는 야샤 씨.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자신이 열심히 한 이유도 있지만 좋은 이웃을 만난 건 역시 자신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Charlottesville, I feel it's my home. When I go to different city, I feel I'm with somebody else home. But Charlottesville is my home.
제가 사는 이곳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은 이제 나의 고향이에요. 다른 도시에 가면 집이 그립듯이 어디 가면 이곳 샬롯스빌이 그립습니다. 살기도 좋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거든요. 우리 이웃과 또 지역 사회를 위해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은 무려 3천 명 이상의 난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데요. 난민단체인 국제난민협회가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야샤 씨 가족을 샬롯츠빌로 데려다 준 국제난민협회의 샬롯츠빌 지역국장 해리엇 커 씨는 야샤 씨처럼 미국에 정착해 성공을 이루는 난민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It just really adds a lot of diversity, but it's also as economic impact.
난민들은 지역의 다양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줍니다. 난민들은 이제 미국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사회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야샤 이스마일로프 씨야말로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야샤 씨는 본인은 성공을 이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직도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난민들이라고 했습니다.
I feel about those refugees which is doesn't have place to go so bad because
전 세계의 난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이렇게 미국에 정착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으니까 앞으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난민들을 돕고 싶다는 야샤 씨에겐 특별한 꿈이 또 있었습니다.
I hope my daughter will be a big swimmer one day. She's now 8 years old. So
제 딸이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잘해요. 한 15년쯤 후면 정말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꿈은 언젠가 제 딸이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또 다른 소원은 러시아에 있는 우리 친척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삼촌이랑 사촌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미국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야샤 씨는 미국에서 갖게 된 이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기름 냄새 그득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쉼 없이 자신의 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출신 난민으로 사업가로 성장한 야샤 이스마일로프 씨의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난민의 아메리칸 드림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Jack of all trades. Jack of all trades입니다. Everyone has his or her own unique skills, talents, and capabilities. 제가 얼마 전 진정한 팔방미인 만물박사인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네, 마이클은 자동차를 판매할 뿐 아니라 직접 수리를 하거나 조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클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Jack of all trades이죠. Listen carefully.
I can take your car apart and put it back together
wow,
if you like.
Wow, so you're a mechanic too, right?
Mechanic, yeah.
Mechanic, salesman, you're a jack of all trades.
Yes.
Yeah.
네, 마이클은 제 차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다며 I can do a little bit of everything. I can do a little bit of everything 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것을 조금씩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a mechanic, a salesman, a jack of all trades, a mechanic, a salesman, a jack of all trades 라고 했죠.
So it was safe for me to say that he is a jack of all trades. 오늘의 영어 표현, jack of all trades인데요. To be a jack of all trades is to be able to do many different jobs or tasks. Jack of all trades는 한 가지 일을 전문으로 하면서 몇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팔방미인, 마물박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can take your car apart and put it back together if you like.
Wow, so you're a mechanic too, right?
Mechanic, yeah.
Mechanic, salesman, you're a jack of all trades.
Okay, yes.
Yeah. 네, 본문 한번 다시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저는 다섯 개 국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 또 음악에도 일가견이 있어 진정한 만물박사지. 그렇죠? John speaks five languages. He is also an expert in computer and music. A real jack of all trades. John speaks five languages. He is also an expert in computer and music. A real jack of all trades. 오늘의 영어 표현, jack of all trades. 팔방미인, 만물박사,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jack of all trades. Jack of all trades. 꼭 기억해 두시고요. Think about if you are a jack of all trades. And let me know what different things that you're good a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테미 스트로나크의 Fairy Queen, 요정의 여왕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예멘, 소말리아, 남수단,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 약 2천만 명이 기근 위기에 놓였거나 이미 기근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근 문제는 자연재해가 한 요인이지만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수단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간 벌어진 권력 다툼이 2013년 12월 내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지금도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거의 600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멘은 내전으로 경제가 피폐해졌고 농작물 생산과 교역 악화로 식량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700만 명에 달하고 1000만 명 정도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는 테러 조직 보코 하람의 공격으로 이재민 수백만 명이 생겼고 식량 생산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한 사람이 520만 명에 달합니다. 소말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장조직 알샤밥의 폭력 행위로 인해 가뭄으로 빚어진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4개국 모두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사회와 외부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식량 제공 등을 막고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와 관련해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계속되는 분쟁과 폭력 사태가 인도주의적 재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인도주의 지원마저 막고 있어 기근 사태의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분쟁의 당사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도 이 같은 인도주의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더욱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기근은 평화와 안보 문제라며 이런 혼란은 사람들이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번 의장 성명을 통해 분쟁과 기근이 서로 관련됐음을 마침내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는 이 같은 취약 지역에 필요한 식량과 구호품, 서비스 등의 접근이 허용될 것을 계속 요구해야 하고 이런 접근을 차단하는 관련 정부와 무장단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